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귀한 비밀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은석교회 와가지고 주일 오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주일날 룻기까지 마쳤습니다. 뭐 성경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오늘부터 이 사무엘상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성경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또 오전에 계속해서 구약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제 주일 오전에만 불가피하게 참석하신 그런 분들은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가 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중간에 구약을 하다가 이제 신약에 빌립보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주일 오후에 공부하는 마가복음 모든 내용이나 또 수요일날 설교하는 요한복음의 그 내용들을 제가 주보에 다 그 실리고 있지만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 12페이지나 되는 주보에 글을 읽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보의 설교 내용들이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재미없고 딱딱한 내용들이 태반인데 그걸 읽는다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주보의 설교를 쓰면서 좀 재밌게 써보자 이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 글재주가 없어가지고 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돈 번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피곤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한가하게 주보를 들여다본다는 게 어렵다.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신약을 설계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전에 에베소서까지 설계했으니까 이번에 빌립보서를 좀 해볼까 하고 이제 빌립보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순서니까 빌립보서 한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힘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좀 많이 빠져있지 아니한가 그런 점이 좀 많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빌립보서를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기뻐하라는 이런 말이나 또 기쁨이란 단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찌 생각하면 좀 억지다 이러한 느낌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에 엄청난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도 복잡하고 참 심정이 괴로운 그런 사람한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냐 이러한 그 불평과 반대적인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싸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무언가에 의해서 잃어버렸다 그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 되면은 기뻐해다오 이런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게 마땅한데 왜 기쁨이 없나? 그건 네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그것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도저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쁨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바로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기뻐해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예수 안에서 신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도 신자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진심으로 기쁨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뭐 슬픈 일이 있는데도 아이고 나 기뻐야지 기뻐야지 나를 다스린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바로 이러한 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기뻐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바울 자기는 전혀 기쁨도 없는데 그냥 통속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기뻐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바울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그 상황을 기뻐한 게 아니었습니다. 감옥이라고 한 상황은 바울에게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그 괴로움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어진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신자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흘린 피로 인해서 영원한 그 비참한 그런 멸망에 처해야 될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주와 함께 거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은 분명히 기정사실이죠.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창조한 기쁨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나약함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님의 은혜로서 기쁘다, 야, 좋다, 기쁘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로 인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 힘든 것들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나약함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뭐라 하냐면은 항상 기뻐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은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자에게서 증거되는 주님의 능력이다,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사소하고 적은 일에도 주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죠.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라는 칭호가 우리가 그렇게 뭐 하찮게 여기고 지나갈 그런 칭호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 칭호는요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들끼리 그냥 붙여 부르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이 교회 다닌 사람에게 붙여 부르는 그런 이름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끼리야 뭐 아이고 성도 이렇게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호칭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호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성도라, 예수 안에서 성도다는 이런 부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불리운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다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성도라는 게 너무나 남발되다 보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는, 교회 다닌 사람이라는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군가가 나를 부르라고 준 이름도 아니고 그냥 갖고 있으라고 준 호칭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이냐, 이걸 생각나게 하는 호칭이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성도, 그러면 넌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성도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이 뭐 밖에 나갈 때 냉장고에 탁 집어넣었다가 돌아오면 꺼집어 내가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그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 성도라는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에 뭐 가봐서 알겠지만 그 관을 보세요. 화관할 때 관에 보면은 뭐라 써 있습니까? 성도라 써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따라오는 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라 그 말이죠. 거기에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집사, 거기에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안 쓰다 그 말이죠. 성도라고 쓰다, 성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따라다니는 거, 그게 성도죠. 근데 이 성도라는 이름과 삶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그 말입니다. 성도라는 이름과 삶이 서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말을 쉽게 얼마든지 마음 가볍게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실제 우리가 세상에 거할 때에는 세상 조건과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기쁨과 불평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약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나약한 신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신자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깊이 배우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여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그 바울 서신을 많이 대한 분들은요, 대개 그 처음에 말에 대해서는 별로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의 말은 그냥 뭐 인사말이고 끝내는 말이다, 아마 별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썼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잠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1절 2절의 말은 그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에게서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은 사실인데, 근데 인사말이라 해가지고 그냥 바울이 거칠이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사말에서 사도 바울 자신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거칠로 듣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예수의 종이다, 이 말은 실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여기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과연 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또 뭐 나는 종으로 여긴다, 이것 다 된 것이 아니죠. 실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종으로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종이 뭐냐,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 우리가 깊이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종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종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종이 뭐냐, 이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개 그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목사를 떠올립니다. 목사가 주의 종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목사를 지칭하는 말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뭐 특히 요즘 어떤 목사들은 목사를 그리스도의 종 하니까 왠지 들리는 어감이 목사의 권위를 상실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라 불러라 뭐 이렇게도 한다고 하지만은 뭐 그런 것들은 교회에 주어진 직분의 구분을 둬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 뭐 아시겠죠.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사도기 때문에 오직 사도만이 예수의 종으로 불려줄 수 있다는 이런 의도에서 종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군가 구분하는 의미의 종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누구인가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이걸 드러낸 의도에서 종이라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난 주님에게 붙들어 살고 있다. 나를 꽉 붙들어 꼼짝 못하게 만든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이런 의도에서 종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뭡니까? 종은 주인에게 종속된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이죠. 주인에게 그 인생 전체가 붙들려가지고 주인의 의도에 의해 움직이고 행동을 합니다. 항상 종의 그 행동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종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좋아할 게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당신 누구누구 종으로 살아가라 그런다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몸땅 신용시 목사 종으로 살아가라 이거 좋아할 사람 없다 그 말입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종으로 산다는 건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지배를 받기보다는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 속성입니다. 세상의 전쟁사가 다 뭡니까? 지배하기를 원한 욕망에 나온 것이 바로 세상의 전쟁입니다.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하면 거부반응을 안 보인다 그 말이 그 이상하단 말이죠.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사를 보고 야 목사님은 진짜 예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들으시는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가인 목사를 종이라 하다니 이렇게 나올 목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참 이상하다 그 말이죠. 분명 종이라고 하는 건 지배를 받는 것이고 자유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인데 왜 종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게 뭐냐 몽땅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것을 여기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목사를 야 목사는 예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그래 난 너희들과 다르지 이런 차원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종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예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고 신입니다. 근데 그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을 별 생각 없이 야 좋다 그래 난 예수의 종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극을 보면은 그 여인 천하도 있고 또 하는 게 또 뭐 있습니까? 예? 여인 천하하고 있고 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보고 예? 아 그 왕건도 있고 뭐 있습니까? 어떤 TV 많이 보시네. 그 있는데 제가 사극을 보면서 제가 참 재미있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궁중서 A라는 사람들 개그입니다. 그 사극 보면은 상궁이 나오고 그 상궁 밑에 일하는 궁녀들도 나오고 있죠. 저는 상궁 그러면은 또 다 뽑았던 상궁인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그게 아니에요. 왕을 씌우는 상궁하고 왕비를 씌우는 상궁하고 계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여인천하 보니까 뭐 왕을 씌우는 상궁 큰방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큰방상궁. 왕비를 씌우는 상궁 자그마한 상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전보다 왕이 높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왕을 씌우는 상궁이 그 왕비를 씌우는 상궁 더 높아요. 그래서 왕을 씌우는 상궁이 큰 소리를 팍팍 치더라고. 또 후궁을 씌우는 상궁보다도 중전을 씌우는 상궁이 더 높습니다. 이처럼 뭐냐면은 그 상궁이 누구를 씌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궁 위치가 달라져 버려요. 이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 주님을 시중드는 종이니까 마치 이건 종의 신분은 높아지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 버리더라는 겁니다. 결국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 뭐냐 여기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생각해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은 주의 종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 난 위대하신 높으신 주님을 섬기는 종이니까 난 달라 이렇게 여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오늘 많은 목사들이 예수의 종 그러면서 목에 힘을 뻔하게 주더라 그 말이죠. 하지만 사도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신분차별에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 그 말이죠.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를 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그거예요. 또 자신은 누구의 뜻에 의해 살고 있는가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주인의 이름 빌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버린다든가 득을 보려고 한다면 그건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의 자세가 아니 오히려 주인의 해를 입히는 그런 종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신분도 권위도 아니고 그가 누구에게 속했냐 누구의 뜻을 따라서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냐 여기에 의해서 그 사람을 종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누구의 뜻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볼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뜻을 높이고 그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갖다가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만 국한된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들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리울 자격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목사는 누구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신만을 종이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디모데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사도바울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칭호로 여기고 여겼다면 디모데를 자기와 같이 종이라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거든요. 디모데는 그냥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전한 일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일은 바울의 일을 도운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도구로 쓰시는 주님의 일을 도운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겠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역시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디모데 역시 주님의 일을 돕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많은 그 목사님들이 전도사님을 대할 때 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바울을 목사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디모데는 전도사로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같은 동역자로 같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점이 같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일한다는 것 이게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인을 섬겨 있고 같은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하고는 똑같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이런 시각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고 같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래서 같이 주의 종이라고 한 이런 시각이 없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인가 제근 교회에서 이 부교역자를 위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역자, 전도사, 강도사, 뭐 부목사 다 들어가겠죠. 담임목사 빼고 이런 부교역자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뭐 2박 3일인가 1박 2일인가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세미나 가운데 작년인가 언젠가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교역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라 이걸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전도사는 교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왜? 담임 목사한테 싫은 사람이 전도사 가까이 가면 폐가 갈라지니까 교인들 가까이 하지 말고 담임 목사 시킨 대로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 뭐 이런 쪽에 이제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또 하는 말이 담임 목사에게 의리를 지켜라 뭐 또 이런 말까지 또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교역자로 담임 목사를 어떻게 섬길 건가 이걸 가르친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 성경에 없는 차별을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부교육자를 불러 가르친다면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주께 봉사할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게 마땅하지. 어떻게 담임 목사에게 봉사하고 목사를 섬길 건가, 이걸 가르치는 것은 교회로 살 일이 아니죠. 교회에는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같은 주인을 섬깁니다. 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인 누구십니까?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이? 예, 그리스도죠. 목사란 분은 농담을 한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이죠. 저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려고 무진장 일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뜻을 따라 일합니까? 제 뜻입니까? 주의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단지 맡은 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불려지고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불려지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불려지고 어떤 사람은 권사집사 이렇게 불려질 뿐이지,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계급으로 자리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 들어간다면 그걸 절대로 교회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뭡니까? 주인에게 종속된 관계,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거든요. 주인은 종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주인의 일을 위해서 종을 대신 세운다 그 말입니다. 주인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종을 대신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종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세운 주인의 뜻과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 이런 관계에서 살고 있느냐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이런 관계 속에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렇게 일컬고 있으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으로서 주인 대신 주님의 의도를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항상 살펴가면서 주님의 그 의도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교인들은 참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종은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교회 일을 안 한다 해가지고 그리스도 종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죠. 교회 일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이 종되고 종이 안 되는 걸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으로서 날 들어 쓰고 계시는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살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날 이렇게 세운 주님의 뜻이 무언가, 나에게 이런 일을 있게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항상 살피면서 그 뜻과 그 마음에 맞게 살기를 애를 쓰는 사람, 이게 종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이런 종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서 보이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살려고 힘쓰는 발버둥치는 이런 모습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 갈등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해버리니까 갈등이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서든지 간에 과연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의 마음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람이 옳은 일을,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속이 후련합니까? 아니면은 나쁜 일, 옳지 못한 일 하는 게 더 속이 편하고 후련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제가 볼 때는 후자입니다. 옳은 일, 착한 일, 이걸 하는 게 속이 편하지를 못합니다. 후련하지를 못해요. 이상하게 사람은 옳지 않고 나쁜 일 하는 게 더 속이 편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건 도둑질을 간부질하고 그런 걸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십시다. 어떤 사람과 싸웠습니다. 감정이 엄청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도움을 원합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는 것과 내 속에서 내 감정이 말하는 게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네 감정, 네 기분 그거 다 덮고 주 안에 화목하고 그 어려운 데를 도와주라는 게 성경이 의도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옳은 거, 그게 착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내 속의 감정은 뭡니까? 옳지 잘 그랬다 이겁니다. 본때 보여주자 그 말이죠. 그럴 때는 오히려 안 도와주고 망하도록 밀어붙이는 게 속이도 괜한 겁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혼자 나쁜 사람입니까? 이상한데? 이러는 게 괜히 나 혼자 지금 나쁜 사람 같은데? 같이 옳다 그래야 제가 똑같으니까. 근데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은 나도 똑같이 못되게 꾸려가지고 저 사람 속을 팍팍 긁어줘야 속이 불안한 겁니다. 제가 맞다고 해줘야죠. 우리 사람은 착한 일 하면 속이 안 편해요. 근데 성경이 그 사람을 내 감정대로 대하지 말라 합니다. 네 감정을 돕고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니까는 속이 안 편하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나쁜 것이고 옳지 못한 것,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착한 것 알고 있는데 내 속이 편한 것은 자꾸 악으로 나쁜 거 옳지 못한 거 이걸 선택하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갈등을 요구합니다. 내 속에 편치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한 대 맞았나 가서 때려버려라. 이게 속에 괜한 것인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러 나온다 그 말이죠. 이러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갈등이 없을 리가 없는 것이죠. 야, 이건 내 속 편한 게 아닌데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없이 산다는 게 결국 뭡니까? 내 편대로 살고 있다. 내 속에는 오른대로 산다. 주의 뜻 묻지도 않냐. 항상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마음대로 행동해버린다. 그러니 갈등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 돼가지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편 돼가지고 살니까 내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생각 다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잘한 것으로 자꾸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문제 말고 예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하자가 없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로 교회 일과 연관하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교회 일과 연관하지 생각해버리면 결국 교회 일에 뭔가 조금 성의를 보인 사람은 나는 문제없다 떠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문제 있는 삶이 뭐냐면은 내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아니하는가 이걸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없다는 것, 이게 진짜 문제 있는 삶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 존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 내 자신의 의도, 내 뜻, 우리의 생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뜻을 세우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세우기에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굳게 세워져 있는가? 과연 그 정신이 내 속에 굳게 세워져 있는가? 이걸 물어야 돼요. 뭐 주의 뜻 세운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싸워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내가 어떤 자에게 미움이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분명한 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드러나면 분명한 행동이 나오겠죠. 그 사람은 말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자는 걸 일부러 안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걸 기뻐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산다면 그게 뭡니까? 내 뜻과 내 감정, 내 마음을 세우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고 지체다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하고 또 주님의 뜻은 형제가 서로 화목하는 것이라는 것, 이걸 마음에 두면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 말씀대로 그를 지체로 여기고 형제로 대하기를 힘을 쓰고 기도한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하도록 해달라 기도하고 힘쓴다면 그게 뭡니까?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세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의 뜻을 세운다는 건 절대로 힘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움직이면 그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 속에서 낙심해버리고 불평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지만,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하신 일, 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걸 마음에 두면서 말씀 안에서 자기 내 어려움 바라기 힘쓴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세우고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힌 그런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도 주님 안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 상황을 주님 안에서 봤다는 겁니다. 내가 매를 맞고 고생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라. 이런 믿음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상황이 바울에게 기쁨을 뺏어가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입니다. 종은 자신의 일로 기뻐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종에게는 자신의 일이 없어요. 종은 주인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한 사람입니다. 왜? 종은 주인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면 이걸 분명히 하고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하지만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의 일로 여기지를 마십시오. 본부를 위해서 내가 마련한 직장이라는 것은 주리스도의 종으로의 생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일로 여겨버리면은 잘 될 때는 기뻐하고 못 되면 실망하고 낙심해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신다면은 잘 되면 잘 된 것에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잘못되면 잘못된 그 안에서 주님의 일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잘못된 속에서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의 종은 일이 잘 되든 잘못된 상관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빌립보서 보면서 배울 건 바로 이겁니다. 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일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을 여러 마음 중심에 굳게 세워야 됩니다. 2장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몽땅 자기 일만 구하되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누굴 위해 사는가? 내 일을 염두에 두고 나를 위해 산다면은 그는 예수의 종이라고 일컬음 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과 싸움에 발버둥 치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래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참으로 못난 저희들을 위해서 왜 그 귀하신 예수를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도된 그 주의 뜻과 마음을 깊이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능력과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다시 그 마음에 두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 삶의 하나하나가 내 뜻을 묻기보다도 내 마음을 앞서기보다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살아가는 참된 종의 자세가 오늘 저에게 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목적들이 하늘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있게 하시고 결코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이 되게 되는 것에 우리의 뜻을 두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종으로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인의 뜻과 주인의 그 마음을 물으면서 종된 참된 자세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